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 4조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여기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두 정상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먼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다시 냉전 시대에 이른바 혈맹 관계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대체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런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서명한 러시아와의 조약, 이 북한이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와의 이 조약으로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도 이 베트남에서 자신의 이번 북한과 베트남 방문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조약은 1960년대의 양국 간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1961년에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그 동맹조약, 조소 동맹조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두 나라가 당시 동맹 상태였던 상황에서 이뤄진 이 조약은 어느 한쪽에 말하자면 유사시에 다른 한쪽에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1961년에 조소 동맹 조약과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체결한 이 조약이 똑같다라고 한 것 자체는 이것이 이제 동맹 수준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적에 말하자면 무력 침공이 있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 대해서 다른 한쪽이 이제 자동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다시 냉전 시대의 혈맹 관계로 되돌아갔다라는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사실상 신냉전이 다시 공식화된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은 당초 일정보다 늦게 19일 새벽 2시 22분에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해서 2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음 방문국인 베트남으로 갔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최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태운 인류신 그 대통령 전용기가 19일 새벽 2시 22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18일 저녁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 극동의 사하자치 공화국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평양 도착이 늦어진 겁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공항 그 전용기 밑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푸틴 대통령을 악수를 하고 좌우로 껴안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때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북러 두 정상인 바로 그 승용차를 타고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원래 이렇게 공항에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정상들은 승용차를 따로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네. 또 하나 그 흥미로운 것은 원래 이때가 이제 새벽 2시 무렵이니까요. 이때가 되면은 평양의 가로등이 전부 다 꺼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영상을 보면 평양 시내가 굉장히 불이 밝게 켜져 있고 거리 곳곳에서 푸틴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글귀 또 사진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그 푸틴 대통령 방북에 신경을 썼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었고요.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은 아마 숙소인 영민관에 가서 잠을 자고 이날 12시에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그 환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의장대 사열 행사가 있었고요. 또 손에 꽃을 든 그 평양 어린이 그리고 주민들이 나와서 푸틴 대통령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40분부터는 다시 두 정상은 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두 정상은 그 1시간 30분가량 그 확대 회담 양측의 그 국무위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확대회담을 했고 이어서 2시간 30분간 두 사람만 참여하는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북러 두 정상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여기에 서명을 했고요. 이어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은 과거 그 소련인 시절이죠. 소련 시절에 그 북한을 러시아가 해방했다. 이를 그 기념하는 조선 해방 기념비 해방탑에 그 헌화를 했고요. 이어서 그 평양 체육관에서 열린 방북 환영 공연을 관람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다시 그 순안공항으로 이동해 20일 그 자정 무렵에 평양을 출발해서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는데요. 이로써 그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 총 2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2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북한이 20일 공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보면 조약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런 의미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푸틴 대통령 자신이 이번 조약이 1961년에 조소조약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조소조약이 말씀드린 대로 자동 군사 개입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1961년에 조소 조약과 이번에 조약이 문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설명하기로는 이번에 체결한 조약에 그 말하자면 앞서도 말씀드린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완충 장치가 아니냐,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한국 정부 당국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이 조약에 대해서 설명한 그 설명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푸틴 대통령은 61년의 조소 조약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 유엔 헌장과 두 나라의 법에 준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61년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은 미한 동맹에 말하자면 그 문구에도 똑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상호 안보 조약을 보면 이것도 이제는 한쪽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그 국내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개입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국내 절차라는 규정은 사실 국회 동의를 받고 무력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미한 동맹이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국내적인 말하자면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적인 절차는 최소한 있는 것이고 유엔 헌장은 이것이 이제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9일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침략 당할 시 상호 지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떤 온도 차이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온도 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협정에 서명을 하고 금수산 영민관에서 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조금 전에도 그 들어보셨겠지만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 북러 관계가 동맹 관계에 올라섰다 이렇게 동맹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 위원장은 확실히 동맹이 됐다 이런 의도로 보인 반면에 푸틴 대통령의 그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동맹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모스크바로 돌아가서도 한 얘기를 보면 이것은 방어용이다 이런 얘기를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하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그 공세 공격용이 아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북러 간에 확실히 좀 그 온도차가 있다 협정에 서명은 했지만 이를 보는 그 가중치 이것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아마 그 전문가들은 그 문제의 그 지금 핵심인 4조 이 조항을 북한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그 러시아의 최대 현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제 러시아의 최대 목표입니다. 또
예.
그러려면은 그 북한으로부터 탄약 무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우리한테 탄약을 받으려면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이런 조항이든 강력한 이 협정에 서명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탄약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일종의 그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냥 상호 군사 원조, 군사 협력 이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밀어붙여서 이런 4조 굉장히 강력한 이런 문항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개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말하자면 요구에 따라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요. 이 푸틴 대통령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 동맹이 침략당할 시 상호 지원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침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과 러시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의 말하자면 조약이고 또 동맹 수준의 말하자면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동 군사 개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일각의 우려를 말하자면 고려한 듯이 이것은 말하자면 방어적인 성격이다. 자신이 알기로는 가령 한국 정부가 북한을 무력 침공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조약에 대해서 우려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 이 방어용으로만 말하자면 그 방어의 경우에만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그 조약은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침공을 당했을 때 얘기지 침공을 할 경우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이 조약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을 보면 다극화된 국제적 체제를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미 반서방 국제 질서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반발 그리고 반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 상거래 체제에 변경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브릭스,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극화된 국제체제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하는 반미연대의 핵심 주장이자 슬로건이고요. 여기에 당연히 북한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이 내용 조약에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3조에서는 둘 중 한 나라의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명시를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것은 아마 그 자동 군사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협정으로 그 폐기된 요 직전에 있던 것이 뭐냐면 2000년에 체결된 조로 친선 조약입니다. 친선 조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위협이 조성되면 지체 없이 접촉할 용의를 표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한 게 아니고 전쟁 같은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양국이 용 만나자 이렇게 용의를 표명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 그러니까 양측이 군사적 어떤 필요를 느끼면 즉시 그 군사 안보적 채널을 가동해서 만나자.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아마 과거에 있었던 표현보다는 한결 강화된 것이고 이것은 역시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안보적 채널 그 협의 채널을 거의 뭐 상시화하자 이런 정도로 좀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조약 10조는 우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고요. 이 군사 분야에서의 무기나 관련 기술 이전이 결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말하자면 과학기술 분야라고 하더라도 양측이 이것에 대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예. 이 말씀하신 조약 10조는 사실 양쪽의 교역 증대와 관한 부분들 그리고 상호 투자 증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이 조약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단에 이제 굉장히 그 대규모 말하자면 고위급 인사들이 망라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상과 외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과 또 과학 분야 또 경제 분야 부총리급들 이런 예. 사람들이 이제 보건장관까지 총 망라돼서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사실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이 국가 운영의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상당히 그 고도화하고 또 긴밀히 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16조는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해서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치외법적인 조치 그리고 또 일방적 조치에 반대한다 이렇게 북한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그 경제 제재죠. 현재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도 사실 그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 모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국가가 만나서 제재 조치를 받는 두 국가가 만나서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기 거래 문제입니다. 지난해 한 여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국제사회 여론 이런 걸 무서워해서 북한과 러시아 전부 다 우리는 무기 거래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반대한다 이런 하나의 그 입장을 해놓음으로써 무기 거래를 위한 일종의 그 근거 조항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8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든 아니면은 서방국들의 독자 제재든 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무역 결제와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무역 결제를 포함한 부분들에서 이 국제 금융 시스템 그리고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이제 이런 그 푸틴 대통령의 기본문의 내용인데요.
예.
사실 이 브릭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브릭스 말하자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이미 달러화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 또는 러시아 루블화로 서로의 그 교역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상당 부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달러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 결제에 있어서도 이 달러화가 지금의 국제체제에서는 가장 용이하고 그 결제에 있어서 사용이 용이하고 편한 그런 화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말하자면 이 결제 체제, 기존의 결제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는 브릭스 국가들도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요.
네.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10년 전입니다. 2014년에도 양국 간의 교역에서 루블화를 교역 결제 통화로 하기로 한 바가 있지만은 이 워낙에 당시에도 양국의 교역량이 미미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특히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이 북한이 달러화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그 양쪽의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여름부터 포탄과 미사일 그리고 석유와 식량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기 거래가 아예 한층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북러 무기 거래가 시작됐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 300만 발 이상의 그 대포에 쏘는 그 포탄을 그 제공을 했고 또 이외에 덧붙여서 그 수십 기의 그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석유, 식량, 각종 물자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그 협정을 맺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으니까 아마 무기 거래는 한층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탄약과 탄도미사일만 줬는데 아마 북한이 새로운 무기, 예를 들면은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자주 시험하고 있는 600mm 방사포 이런 것을 아마 러시아에 제공해서 좀 더 수입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 또 인공위성 기술, 그리고 전투기, 잠수함 등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큰 것들을 기대를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북한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 이런 서방 측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와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아마 받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 체결 이전에도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런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양측의 그 말하자면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이 동맹 수준에 가까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볼 때 이런 기술들을 북한이 받고 싶 있다라고 할 때 러시아가 실제로 제공할 가능성은 더 크지 않았겠느냐, 커지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 말에는 전적으로 배치되고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공개리에 제공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의 반응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는 등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들어보죠.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의 선박, 내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저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 그러니까 금지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예, 사실상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무기를 이전하고 하는 등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 정부가 보는 레드라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은 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실 분명히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레드라인도 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세 상황도 한 단계 더 굉장히 고조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눈길을 끄는 것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표명한 것인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실제로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이제 그 같은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같은 날입니다. 몇 시간 뒤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일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한국이 보낸다는 거죠. 보내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무슨 식량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물자는 제공을 했지만 무기나 탄약 이런 것은 이제 공급하지 않은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그 같은 입장을 뒤집어서 장호진 실장이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무기를 줄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민감한 방을 보내는데 한국과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큰 하나의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ICBM, 핵, 전투기, 첨단 군사 기술 이런 것을 주지 말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 이런 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한국은 탄약이나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입장을 좀 바꾸려는 이런 시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마크에서 어떤 외교적 접촉을 해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끄는 그 행보였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이 어떤지 좀 간단히 살펴보죠.
예,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백악관 그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이 합의 조약 체결은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중시하는 어떤 나라에든 우려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중국과도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증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입니다. 이 중국은 확실하게 북한이다, 러시아다 이렇게 뭐 지원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좀 주저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데 중국의 속내가 뭐일까요?
네. 중국은 지금 상당히 그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과 러시아가 그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그 군사협력 거의 동맹에 해당되는 그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일은 그 북한과 러시아 양자 관계의 일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속내가 어떤 건지는 지금 뭐 짐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외신을 보면은 중국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 좀 그 불편한 신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상당한데 특히 저 북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일 큰 그 배후 저 후원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네. 다시 북한이 그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밀착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속내는 상당히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그 한국과 미국의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자, 어린 딸을 둔 어머니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이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아, 저 사람 참 뒤끝 길어. 상처받고 생긴 나쁜 감정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문가 조언 준비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오늘 첫 주제가 초경, 첫 월경이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달거리 위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미국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잖아요.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살펴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초경 시기가 뭐 아무리 빨라야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쯤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뭐 저희 나이 때는 뭐 중학교에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대다수고 늦으면 고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이가 초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 어린 자녀와 부모들 모두 당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새 연구 내용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해서 미국 소녀들이 생애 첫 월경을 평균적으로 약 6개월, 그러니까 반년 정도 더 일찍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9살 이전에 초경을 하는 소녀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네.
전문가들도 이 나이는 9살 이전의 나이는 월경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경이라는 게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란 활동이 시작되면서 월경을 하는 건데 일단 연구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연구는요. 이 아이폰, 휴대폰 아이폰의 애플 리서치 앱을 통해서 등록된 7만 1,000명 이상의 여성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첫 월경을 언제 했는지 물었더니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작한 그 평균 연령이 11.9세였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네.
1950년에서 1969년 사이의 평균 연령인 12.5세에서 더 어려진 거죠.
네.
더욱이 11살 이전이라는 답도 8.6%에서 15.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9살 이전에 생리를 시작한 경우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소녀들 사이에 이런 이른 초경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여성한테 월경은 중요한 건강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월경이 변화하는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 대해서 논평한 컬럼비아 대학교 로런 하우튼 부교수의 견해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실려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우튼 부교수는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규칙적인 월경 주기에 이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문제는 초경이 빨라지는 것은 심혈관 질환, 비만, 유산, 조기 사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등 여러 암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네.
12살 이전에 첫 생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것이 하우튼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하우튼 박사는 조기 사춘기 위험에 대해서 아동 비만율 증가를 꼽으면서 스트레스도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얽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다 호르몬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신체의 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게 증가하고요. 안드로젠 호르몬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여성의 몸에도 조금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 안드로젠이 증가하면 조기 사춘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두 호르몬 수치도 따라서 올라가고 조기 사춘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 조직도 문제입니다. 이
네.
비만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네.
안드로젠과 같은 호르몬을 에스트로젠으로 바꾸는데 지방 조직이 이 에스트로젠은 여성의 유방 발달 또 월경 시작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만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조기 사춘기, 사춘기를 일찍 경험하는 위험은 뭘까요? 앞서 조기 초경이 유방암 발병을 20%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시내티 어린이병원 의료센터의 임상의사이고 또 연구자인 프랭크 비로 박사는 이 조기 사춘기 상황을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그 유방 발달 발달이 뭐 6달에서 1년 정도 더 빨라졌다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유방암 신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사춘기하고 조기 초경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자, 조기 초경의 원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도 지목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환경 호르몬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내분비계 교란 화학 물질로는 화장품도 많고요. 또 개인 관리 제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네.
플라스틱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이 화학 물질이 몸에 흡수가 되면 호르몬 수용체에서 결합해서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부 공기 오염 물질도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약도 포함됩니다.
네.
가게에서 돈 내고 받는 영수증이 있죠. 이 영수증에도 프탈레이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부모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아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면서 쉬쉬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건강한 생활과 식습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도 하고 또 수면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소녀들 초경 시기 상황, 원인, 대처 방법 등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정신건강 관련 소식인데요. 뒤끝 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들은 적도 있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한번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뒤끝이라는 게요.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을 마음에 뒀다가 나중에 안 갚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소개한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신건강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죠.
화가 나서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아이고.
심장병, 만성통증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소개한 작은 연구 결과로는 이 원한을 품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악화하고 내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심한 모욕을 당했거나 배신을 경험했다면 이걸 또 참고 아무 일 없이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네. 네. 심리학자들도 이런 경험으로 갖게 된 원한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한을 품는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 이 원한을 놓아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한은 주로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 느끼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원한은 미래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경고하는 신호이자 감정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요. 사회적 관계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한을 어떻게 놓아주느냐. 내 원한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 원한이 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 자문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네.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우울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치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게.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나 가볍게 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운동 전에 느끼는 감정을 파악하고 운동 후에 변화를 기록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알면 감정, 원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감과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운동이 정신건강에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참 새롭네요. 그럼 뒤끝 관리 혹은 삭제 세 번째 방법 뭔가요?
아, 이 돌을 닦아야 될까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스탠퍼드 대학에서 용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프레드 르스킨 씨는 원한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불만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다면서 자신이 상담한 환자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병으로 사망한 형을 둔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네. 이 남성은 그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더 일찍 형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형이 지금 살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 말하는 것이 형을 잃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라도 하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고통은 그대로고 또 원한은 깊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이 원한을 불만 이야기로 반복을 하면 몸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답니다.
네.
이런 불만과 원한을 느끼고 말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까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치유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만 이야기에 대한 그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원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용서라는 것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내 감정을 극복하는 학습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상처받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학습된 기술이라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연구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이 내용은 인지도가 높은 현대 심리치료학 중 하나로 일명 리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EACH 모델인데요.
네.
이 리치는 어디에 도달한다는 의미의 영어이기도 하죠.
네.
각 알파벳이 용서를 위한 기술을 익히는 각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 단어를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실행하면 되는데요.
네,
먼저
R.
R.
네.
Recall the hurts입니다. 싫고 힘들겠지만 상처받은 경험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객관성이 중요한데요. 상대에 대한 어떤 악감정 또는 자기 연민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 어렵다면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E.
E. Empathize with the one who hurt you. 공감하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건데요.
아이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마치 상대의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보다 상대를 좋게 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처럼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되게 자신이 공포, 불안, 고통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 폭언을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들도 드문 겁니다.
네. 자, R, E 했습니다. 그리고 A, C, H도 가볼까요?
예. A는 이타적인 선물 찾기입니다. C, 공개적으로 확약하기. H, 포기하지 말고 지키기입니다.
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감정, 뭔가 좀 선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도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계약서를 써보는 겁니다. 편지도 되고요. 일지, 시, 노래 등으로도 표현할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용서한 일을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자, 마지막.
용서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용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용서에 도달하기, 리치,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멋지고 마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 원어민들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Advise, 충고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Suggest, 제안하다. 이 동사들은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In English, there are several verbs related to making a suggestion or offering advice.
영어에는 제안을 하거나 조언과 관계된 여러 동사가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three of them today.
오늘은 그 가운데 동사 세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vise, suggest, and recommend.
이 동사들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dvise is the most formal of the three and is used when someone with authority makes a suggestion.
Advise는 이 세 동사 중에서는 가장 공식적인 표현이며 권위 있는 사람이 무언가 제안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It could come from a government official, for example, or a supervisor, doctor, teacher, or someone else.
예를 들어 정부 당국자나 감독관, 의사, 교사 등이 무언가를 제안할 때 advise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perts advise limiting use of digital media before bed.
전문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Recommend is less formal than advise.
Recommend, R-E-C-O-M-M-E-N-D, recommend는 advice보다는 조금 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It is used when someone offers a suggestion based on his or her personal experience.
Recommend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할 때 사용됩니다.
Friends, family, and colleagues, for instance, can recommend things to each other.
친구, 가족, 동료들이 서로 무언가 권유, recommend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eye doctor in the area? I need to get my eyes checked.
이 지역에 좋은 안과 의사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Suggest is the least formal of the three verbs.
Suggest, S-U-G-G-E-S-T, suggest는 이 세 동사 중에서 가장 비공식적인 표현입니다.
It is used in many situations to offer an idea, opinion, or possible plan of action.
Suggest는 생각이나 의견, 어떤 행동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등 많은 상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I suggest we do the hardest tasks first. Then the rest will be easy.
나는 우리가 힘든 일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쉬울 겁니다.
My friend suggested an eye doctor not too far from here.
내 친구는 여기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안과 의사를 소개했습니다.
Advise, recommend, sugg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advise, recommend, suggest. 누군가에게 충고나 추천 또는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